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22일 발생했던 테러 공격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직접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모스크바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어도 5월 22일까지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에 사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러시아 록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모스크바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난입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은 오로지 ISIS에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이 같은 발표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IS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크이오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크이오시 당국은 시내에서 연쇄 폭발이 있은 뒤 크이오 지역에 미사일 파편들이 낙하해 주거용 건물 한 채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영 전력 회사인 디텍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흑해 오데사 항에 고압 전력 기반 시설 일부가 손상을 입어 항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 편대가 어제 북극 바렌츠해를 넘어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하는 미국 B-1B 랜서 전략폭격기 두 대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판의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 조치는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곧 제출할 계획이라며 라판의 어떠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라파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투를 피해 몰려든 이주민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는 라파에 대한 군의 지상작전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했던 가자지구 휴전 관련 결의안이 지난 22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가운데 안보리는 오늘 라마단 기간 동안 즉각적 인도주의 휴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알제리 등이 제출했던 이 결의안이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식량 구호물자 트럭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충격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 해제를 강조하면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가자지구의 임무 수행을 막는 일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을 굶주림과 탈수, 피난처 부족으로 사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의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라자리니 위원장 일행의 가자지구 진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의 전자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지금의 재활용률 22%를 6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주 UN 산하기관이 발표한 2024 전자쓰레기 감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쓰다버린 휴대전화, 텔레비전과 컴퓨터, 배터리를 쓰는 각종 전자기기 폐기물이 전자쓰레기에 해당하는데요. 2022년 한 해만 무려 6,200만 톤이 쏟아졌고요. 이것을 40톤짜리 트럭 155만 대에 실을 수 있는데 지구 적도를 따라서 일렬로 쭉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2010년보다 무려 82%가 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이게 8,200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에 버려진 전자쓰레기 6,200만 톤 중에 구리나 철, 금을 포함한 금속 물질이 절반 정도인데요. 이것을 재활용하면 미화로 910억 달러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은이나 유해 물질을 가려낼 그 환경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고 희토류 등 적절하게 수거하면 또 상당한 가치가 있는 희귀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친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계 전체 전자 폐기물의 절반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재활용을 하는 관리하는 나라는 80여 곳에 불과하고요. 진보하는 기술 때문에 또 수리보다 새 제품을 선호하는 마케팅과 소비 행태 때문에 전자기기의 수명 주기, 허술한 폐기물 관리 등으로 버려지는 양이나 속도가 재활용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면 건강과 환경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380억 달러 이상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판소리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극 공연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무대 공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영상 전시가 열리고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이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평안 남도, 황해도, 강원도 장진까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눈이 1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10mm 정도의 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강원도는 오전까지, 그리고 용현과 김책은 종일 바람이 일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가 3도입니다. 신의주가 4도고요. 함흥 원산 영상 1도, 청진 0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해산은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1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와 함흥이 12도, 중강이 16도로 가장 높습니다. 원산의 낮 최고 9도, 청진 9도, 해산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비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용의자 4명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적어도 137명이 사망한 이 테러 사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또 물대포를 쏘자 필리핀 외교부가 중국 대사관 대리대사를 초청해서 항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러시아부터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 테러 소식인데요. 지금 테러 용의자들이 법정에 오늘 출두를 했다고요.
네,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핵심 용의자 4명이 24일 모스크바의 바스마니 지구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이들에게 재판 전에 적어도 5월 22일까지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예.
자, 용의자들이 누구인지 신원 공개됐습니까?
네, 모스크바 법원은 텔레그램에 용의자들이 달레르준 미조르예프, 사이다 크라미, 라차발리 조다, 샴시님 파리두니, 모하마드 소비르 파이조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미조르예프 그리고 라차발리 조다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 4명은 모두 러시아에 살고 있던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합니다.
예. 자,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됐던 장소가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테러 공격에 발생한 크로커트 시티홀은 6,2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장입니다. 네. 예, 테러 공격이 있던 22일 밤에 록그룹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 직전에 괴한들이 공연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네.
예, 24일 기준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137명이 사망했는데요. 일부는 괴한들의 총격에 그리고 일부는 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집계가 더 늘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조사위원회는 전날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13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예,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더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180명이 넘는데요. 모스크바 보건당국에 따르면 그중에 40명이 중태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했다고 자처를 했네요.
예,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가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격인 IS 호라산의 조직원들이 이 공연장을 공격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주장의 진위를 즉각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IS는 또 괴한들이 공연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약 90초 분량의 현장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이 테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을 것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23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들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려 했다면서 1차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 이들이 도망할 수 있는 경로도 준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접촉했고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런 주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저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연루됐다는 푸틴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그리고 다른 쓰레기들은 그저 다른 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번 테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도 이번 공연장 테러 사건과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예,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IS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도 그러면 IS가 이번 테러 공격을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까?
네. 미국 관리들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활동하는 IS 호라산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달 초에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테러 공격 계획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정부와 공유했고 3월 7일에는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공개 경고를 발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군요. 러시아 네.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초에 미국의 그 경고가 러시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미국의 경고에 무게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대형 테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 며칠 만에 발생한 이번 테러가 크렘린궁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의미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연관선을 제기하는 건 이런 책임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안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까지 났는데 모스크바 현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예, 러시아 정부는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이날 대부분의 공공 행사는 취소됐고 방송도 정규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예, 테러 참사가 발생한 크로커스 시티홀 현장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헌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예, 여러 나라가 참사를 당한 러시아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테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애도를 표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끔찍한 테러 공격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러시아 국민과 슬픔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IS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중국 해로 가겠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요.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 수위가 또 높아지는 양상이네요.
네, 필리핀 외교부가 25일 중국 대사관 대리대사를 불러서 이틀 전에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수역인 세컨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발생한 해안 경비대의 물대포 공격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또 물대포를 쐈습니까?
네, 필리핀 군에 따르면 23일 오전에 스프레틀리 군도 세컨토마스 암초 부근에 주둔 중인 필리핀군 파견대에 식량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보급선을 띄웠는데요. 중국 해경 소속 경비정이 보급선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진로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서 물대포 공격한 건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네,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의 공격으로 배가 크게 파손됐고 승조원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도 세컨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에 승조원 4명이 다치고 선체가 손상됐었습니다.
네, 중국 측 얘기는 어떤 겁니까?
중국은 합당한 조처를 취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중국의 해역에서 불법으로 침입하려던 외국 선박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 차단, 추방이라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자, 중국은 그러니까 세컨토마스 암초 인근 해역도 중국의 영해다라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세컨토마스 암초는 이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고요. 중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이난 섬에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해당 수역도 자국 영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필리핀 쪽에서 보면 그게 베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수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베타적 경제 수역은 해당국의 영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서 해당 수역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갖습니다.
네.
예, 필리핀은 중국과 스프레틀리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1999년에 폐군함을 일부러 좌초시켜서 소규모 파견대를 주둔시키고 대응해 왔었습니다.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소에서 관련 판결이 있었죠?
예, 지난 2016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진 이 재판에서 중국의 이른바 구단선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필리핀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인근 국가와 영유권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에는 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지난 2022년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주요국들과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는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마닐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공격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필리핀을 방문해서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먹는 물, 식수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식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물의 날인 22일에 유엔 세계 물개발 보고서 2024를 발표했는데요. 기후변화, 분쟁 등의 상황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게 유엔에서 제정한 지가 꽤 됐군요.
예,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선포돼서 이듬해부터 기념해오고 있으니까 벌써 30년 정도나 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네네.
예, 지구촌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예.
여기 기후변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전 세계 수자원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뭄으로 무려 14억 명 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2022년 기준 20억 명 넘는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예, 35억 명은 적절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생 처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물은 더 오염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게다가 의약품, 산업 폐기물, 공업용 화학물질 같은 것도 전 세계 강과 바다로 스며들어서 안전한 식수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보고서는 이런 물 부족 문제가 강제적인 이주와 식량 위기, 건강 위협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물과 세계 평화, 번영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편집장인 리처드 코너 씨는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물은 건강, 교육, 식량과 에너지 안보, 고용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통해서 번영을 뒷받침하고 이런 혜택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게 평화를 촉진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너 씨는 폭력적인 분쟁과 전염병,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가 단물에 영향을 주고 또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서 또 주목해야 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고서는 이런 수자원의 위기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국가, 농촌 지역 등지에서 물을 빚는 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급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까지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폭력에 노출되고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이런 물 위기 가져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한 예로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있는 호수 차드는 사막화로 인해서 지난 60년 동안 90% 이상이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그 여파로 인근 나라들 카메룬, 차드, 리비아, 니제르 등의 경제와 안보 상황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선전되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도 신중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일부 기술은 정작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물 집약적인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를 막는 획기적인 기술로 소개되고 있는 이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물과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건데요. 그 때문에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첨단 기술도 효율성,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년 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격 현장을 방문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법원에 4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공탁금을 내야 하는 마감 시한이 된 가운데 검찰이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산 압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가 인공지능 AI 기술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갔다는 얘기부터 보죠.
예, 해리스 부통령이 23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학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총격의 흔적을 둘러본 이후 희생자 유족을 위례했고요. 또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사건이 난 지가 지금 6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현장에 당시 총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까?
네. 배심원들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금껏 현장이 보존돼 있었고요. 네. 올 여름에 허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총격이 발생한 건물에는 총알 구멍이 난 벽과 바닥 그리고 마른 피와 깨진 유리 파편까지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당시 도망가던 학생들의 이 벗겨진 신발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참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간이 멈춰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 하고는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목격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사건이 학교에서 난 총격이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더 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사건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2월 14일입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 다니다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즈 씨가 학교를 찾아 자동소총 AR-15를 난사한 건데요. 학생 14명과 교직원 3명 등 17명이 다치고 17명이 또 다쳤습니다.
네네.
크루즈 씨는 사건 당시 19살이었는데 사망자가 많은 만큼 크루즈 씨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크루즈 씨가 유죄를 인정했고 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크루즈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난 뒤에 총기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규제하자는 움직임이죠. 대대적으로 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보다 엄격한 총기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통해 획기적인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총기 옹호자들은 총기 소지를 헌법상의 권리로 주장하며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총기 규제는 미국 사회에서 이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 총기 규제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총기 폭력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전직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신설된 총기 폭력 예방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를 찾아서 총기 강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적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Red Flag Law, 적기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아직 적기법이 없는 29개 주에 해당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전국 극한 위험 보호 명령 자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정부는 주와 지역사회에 적기법 관련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 총 7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예, 해당 자금은 지난 2022년에 통과된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에 근거한 겁니다. 자, 이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재단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해당 법이 통과 통과될 당시 총기 규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는데요.
예.
주정부 차원에서 이 적기법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이날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겁니다.
예. 자, 해리스 부통령이 다녀온 이 플로리다주 적기법이 시행되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 총격 사건 발생 이후에 승인됐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나 본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주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며 적기법을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 이들 지도자와 학부모가 비극에서 태어난 주창을 통해 이 주의 법 일부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AP통신은 플로리다주에서 이 적기법이 제정된 이후 12,000회 이상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자, 거액의 공탁금을 물어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4억 5,4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마감 시한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을 부풀린 혐의와 관련해 민사재판에서 항소를 진행하려면 25일까지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요.
네.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인 심판의 날을 맞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4억 5,400만 달러 공탁금입니다.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고액을 내게 된 건지 재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3억 5,500만 달러에 이자까지 총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항소를 하려면 이 현금이나 채권으로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근 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공탁금을 낮춰줄 것과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이 요청했습니다.
공탁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건물이나 골프장, 현금, 주식계좌 그리고 트럼프 포스 원이라고 부르는 전용기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25일이 되면서 실제로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산을 압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탁금 관련해서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한다며
네.
제임스 법무장관이 이를 뺏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인 크리스 키스 씨는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잡았는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가 수년간 성공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축적한 캠페인 공개 양식에 보고된 돈에 관한 것이라며
네.
그것이 바로 네티샤 제임스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뭐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해도요. 공탁금으로 4억 5천만 달러는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맨해튼 지법의 아서 앵고론 판사가 최종 4억 5천만 달러를 판결한 데 대해 충격적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루스 소셜에 앵고론 판사와 제임스 장관을 모두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에 대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트럼프를 뒤쫓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앵고론 판사에 대해선 매우 무능하고 부패했다. 벌금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재판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 외에 총 91개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뉴욕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당초 25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됐는데 대신 새로운 재판 일정이 25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재판은 어떤 사안에 관한 겁니까?
예,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네.
자, 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안 씨를 통해 전달했는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은 코안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은 재판 때문에 재정난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법률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첫 대선 출마를 알리며 나는 누구의 돈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돈이 많다는 점을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차이점으로 내세웠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 비용과 의무로 모금 활동이 늦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모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남부 테네시주로 가겠습니다. 이 테네시주가 인공지능 AI 기술과 관련해서 아주 이정표가 될 만한 법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테네시주가 인공지능 AI 기술로부터 음악가와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21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AI 기술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음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주는 테네시가 처음입니다.
네, 음악가와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의 정식 명칭은 유사성과 음성 이미지 보안 보장법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엘비스 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미국의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렇네요.
자, 이 법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이용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소리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 없이 예술가의 이름, 사진, 목소리 또는 초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 법은 있었을 텐데요.
예, 기존의 초상권이 이제 이번에 더 강화된 겁니다.
네.
기존 법률에서도 예술가의 이름, 사진 또는 초상을 보호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에는 AI 관련 내용이 추가된 건데요.
네.
새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미국의 뭐 여러 곳 중에서 이렇게 테네시주가 이런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유가 있겠죠.
예, 테네시주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발상주로 불릴 만큼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 제정을 알리며 테네시는 세계 음악의 중심지이며 우리는 신흥 AI 기술로부터 테네시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주지사는 또 법안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주보다 음악 산업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며 예술가들에게는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테네시주 음악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테네시주에서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만 천여 명에 달하고요. 음악 공연장 수만 해도 4,500개가 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설적인 미국 가수들이 바로 이 테네시주에서 발견됐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돌리 파튼 같은 전설적인 가수를 비롯해 뭐 지금 미국 음악계를 휩쓸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씨도 바로 이 테네시주에서 음악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네. 그동안 음악 산업계에서 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요?
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데 비해 작곡가와 가수, 제작자들의 저작권이나 지식재작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 기술이 음악은 물론 다른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AI 기술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는 최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관이 바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거래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1914, the FTC Act was passed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as born. The FTC was given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stop.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1914년에 설립됐습니다. FTC는 법 집행과 옹호, 연구, 교육을 통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행위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 비영리 단체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상거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 법률들을 집행합니다. FTC법은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와 경쟁 방식을 조사하고 방지할 권한을 FTC에 부여했습니다. 또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구제를 요청하거나 몇몇 경우엔 민사상 처벌을 추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FTC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5명의 의원이 이끌며 임기는 7년입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들 가운데 임명합니다.
That's according to a lawsuit filed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Wednesday. In the filing, the FTC said the online retail behemoth used, quote, manipulative...
FTC 조직은 3개의 국가 11개 실 그리고 지역 사무소들로 구성됩니다. FTC의 핵심 업무는 소비자 보호국과 경쟁국 그리고 경제국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 고문실과 8개 지역 사무소가 이를 돕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FTC가 발동한 거래 규제 규정뿐만 아니라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다양한 소비자보호 법률들을 집행합니다. 경쟁국은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합병이나 사업 활동을 방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경제국은 FTC 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돕습니다. 법률 고문실의 주요 기능은 법정에서 FTC를 대표하며 위원회와 운영국들, 그리고 여타 부서들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8곳의 지역 사무소는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지역 소비자와 산업체들과 접촉하며 지역 및 주 등의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FTC는 2023 회계연도에 4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자료에 따르면 FTC 직원의 수는 임시직까지 포함해 약 1,200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의 다양한 무대 공연 예술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영상 콘텐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국립극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실감 영상 체험관 별별 실감 극장이라는 곳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별별 실감 극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연 예술 전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별별 실감극장 영상 가운데 2부 귀토 토끼의 팔란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판소리 수공가 주인공의 아들인 토자와 그의 친구 토녀가 평화로운 세계를 찾아 용궁으로 떠난다는 현대적인 해석의 창극이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먼저 별별 실감극장에 관한 자세한 소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김연희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봅니다.
그 별별이라는 이름을 봐서 알듯이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이제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름인데, 사실 별별 실감극장이 과거에 별오른 극장이라는 시설이었어요. 요새 최신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국립극장에서도 공연예술 장르랑 이제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공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별오른 극장의 별을 따가지고 별별 실감극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석 규모의 이제 작은 극장이었는데 그 공간을 새롭게 개편을 했고요. 공연이 있는 날만 극장에 와서 공연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별별 실감극장은 공연이 없는 날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고자 이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상무라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멀티센서를 활용해 만든 인터랙티브 실감 영상이 이 극장 바닥과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객석은 마련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작은 소파들로는 이제 군데군데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공간 자체가 앞에 이제 벽 3면이랑 바닥 4면이 이제 매핑 영상으로 이제 구현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랙션 기법이라고 해서 반응형, 관객이 이제 동작을 하면은 반응하는 그런 컨텐츠도 저희가 추가로 삽입을 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면서 관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토, 토끼 팔랑 같은 공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이 걸어가면은 이제 물결이 일렁일렁 한다든지 약간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관상할 수 있습니다.
별별 실감극장은 지난달 2월 27일 정식 개관했고요. 현재 모두 4개의 영상 컨텐츠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극장이 1950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무대에 올랐던 공연 포스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립극장의 역사를 좀 느낄 수 있는 컨텐츠고요. 2부, 3부, 4부 컨텐츠 3개는 새롭게 이제 신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선보이는 컨텐츠입니다. 창극, 한국무용, 그리고 발레, 그 공연예술 장르를 컨셉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별별 실감극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모든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부, 이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랑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극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애니메이션 기법을 조금 도입해가지고 만든 컨텐츠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온춤, 월화정인 산수놀음 컨텐츠인데, 국립무용단 단원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만든 컨텐츠입니다. 직접 안무를 하고 춤도 직접 추셔가지고 참여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주셨어요. 온춤이 이제 여러 편의 전통춤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공연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이제 호두깎기 인형인데, 저희 굉장히 많이 아시는 발레 공연이죠. 그래서 대중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제 김홍걸 교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각 영상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길이로 총 상영 시간은 25분입니다. 작품마다 가장 중점되는 내용을 재구성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극장의 사면을 통해 자유롭게 영상을 즐기는 관람객들을 볼 때면 더욱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 이제 왔었는데,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했을 때 좀 편하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즐기면서 공연이란 게 사실 이제 보는 것보다는 함께 이제 하기를 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이제 너무 즐거웠다, 춤이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소감도 적고 가가지고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별별 실감극장이 있는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로비에서는 별별 체험존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최신 기술을 통해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보고 또 극장의 백스테이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체험존 같은 경우에 분장실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앉아서 거울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화장대 컨셉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 화장대에 앉게 되면은 이제 무빙 포스터와 분장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무빙 포스터 같은 경우 저희 대표 공연인 국립창극단의 춘향, 그리고 국립무용단의 묵향. 그래서 포스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 얼굴이 이제 여기 포스터에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는 무빙 포스터로 이제 바뀌고 그거를 소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AI 기술로 합성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대 분장 체험이라고 국립극장 그 공연들이 이제 단테의 신고, 놀보가 온다, 미녀의 야수 공연들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당시 이제 무대 분장들을 기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소장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고요.
더불어 증강현실 기술로 무대 의상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고요. 그 옆에는 VR 기기를 통한 백스테이지 투어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무대 위나 공연을 준비하는 백스테이지 공간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오름 극장 무대와 뒤에 분장실, 그리고 국립극장이 국내 유일의 제작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의상 제작실, 장치 제작실, 뭐 소품 제작실, 그리고 단원들이 연습을 하는 연습실,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서 VR 기기를 쓰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의상 제작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봉틀도 있고 실도 있고 그리고 소품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은 이제 해오름 극장. 이제 무대에 올라서서 관객석을 볼 수 있게끔 VR을 끼면은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람객은 일반인들에게 제한된 구역인 이 극장의 백스테이지를 탐험할 수 있는 체험이 더욱 흥미로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가 극장 내에 있는 박물관이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고요. 백스테이지 투어 같은 것도 아마 다른 뮤지컬 이렇게 관람 이런 거 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한시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되게 박물관 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배우들 소품이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현실감 있게 네,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밖에도 공연예술박물관 2층의 상설 전시실로 가면 AR 기술을 활용한 또 하나의 체험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배경으로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별별 실감극장과 별별 체험존을 즐긴 관람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그 2층에 AR 체험존이 있는데 거기가 무대 모형을 이제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거여서 무대에 올라서서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공연예술박물관이니까 여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완전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데 이렇게 공연 예술에 특화된 특색 있는 실감 콘텐츠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립무용단 단원들의 춤을 공연이 아니면 직접 보기가 힘든데 별별 실감극장에서 단원들의 춤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에 발을 이렇게 짚을 때마다 나뭇잎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거나 물방울이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원들의 춤을 추는 모습이나 판소리를 하거나 창극을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함께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더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온춤에서 산수놀음을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신나고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온춤에서 산수놀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뮤지컬이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대에 이제 올리면은 공연이 이제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항상 이제 박제 영상을 엄청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올 때마다 이 무대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공연을 보러 가면 시야도 굉장히 확보가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착각했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do you remember that concert we went to last summer?
Yeah, it was amazing, John. But I think you're mixing it up. We didn't go last summer. It was around April.
No, I'm pretty sure it was last summer. I distinctly remember because it was scorching hot that day.
You must be mistaken because I remember it clearly. It was April 1st. I remember because it was April Fool's Day.
All right. You're totally correct. My bad. I must have gotten my summers mixed up. Thanks for setting me straight.
잔이 함께 콘서트 간 날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다, 대화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I think you're mixing it up.
내 생각에 당신은 착각하고 있네요. 혼동하고 있습니다.
You must be mistaken.
당신이 착각한 게 분명합니다.
Be mistaken.
잘못 생각했다.
You are mistaken.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I must have gotten my summers mixed up.
내가 여름을 착각한 게 분명해요.
I got the dates mixed up.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I got the place mixed up.
장소를 착각했습니다.
I got the names mixed up.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I got it mixed up.
내가 헷갈렸어요. 당신이 착각하신 게 분명합니다.
You must be mistaken.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that concert we went to last summer?
Yes, it was amazing. But I think you are mixing it up. We didn't go last summer. It was around April.
No, I'm pretty sure it was last summer. I distinctly remember because it was scorching hot that day.
You must be mistaken because I remember it clearly. It was April 1st. I remember because it was April Fool's Day.
Oh, right. You are totally correct. My bad. I must have gotten my summers mixed up. Thanks for setting me straigh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that concert we went to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콘서트 갔던 것 기억해요?
I think you are mixing it up.
내 생각에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We didn't go last summer. It was around April.
우리는 여름에 가지 않았어요. 4월쯤이었습니다.
No, I'm pretty sure it was last summer.
아닙니다.
I'm pretty sure.
장담하는데
It was last summer.
지난 여름입니다.
I distinctly remember.
나는
distinctly
뚜렷이 분명히
remember
기억해요.
You must be mistaken because I remember it clearly. You must be mistaken.
당신이 착각하는 게 분명해요.
Because I remember it clearly.
왜냐면 나는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요.
It was April 1st.
4월 1일이었어요.
You are totally correct.
당신이 전적으로 맞아요.
My bad.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My bad. I must have gotten my summers mixed up.
내가 여름을 혼동한 게 분명해요. 당신이 착각하신 게 분명하다.
You must be mistake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Remember that concert we went to last summer?
Yeah, it was amazing, but I think you're mixing it up. We didn't go last summer. It was around April.
No, I'm pretty sure it was last summer. I distinctly remember because it was scorching hot that day.
You must be mistaken because I remember it clearly. It was April 1st. I remember because it was April Fool's Day.
All right. You're totally correct. My bad. I must have gotten my summers mixed up. Thanks for setting me straigh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must be mistaken.
당신이 착각하신 게 분명합니다.
You are mistaken.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혼동했다, 착각했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